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26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몇년전 여름에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디즈니랜드에 가시면 저는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캐릭터와 사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여름에 이제 공원을 걷다가 그 캐릭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언맨을 더 좋아하지만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팀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분 계신가요? 네, 좀몇분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거기서 디즈니랜드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빨리 줄을 섰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와 握手도 하고 그와 얘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그가 저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비록 그가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가 예상했던 캡틴 아메리카와 똑같았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친절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마침내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대로 예상이었나요? 어떤 유명 작가 또는 인플루언서는 매우 친절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영어에 나온 것처럼 친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신 주님, 저에게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두 현실이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입성에 대한 서술로서 요한의 설명이 추가된 간략한 두 문장의 요약입니다. 요한의 의도는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는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분께 기름을 부은 다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금은 유월절 주간이며 온 땅에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주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에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지인과 순례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예언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자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화제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해서 미친 듯이 들떠 있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함성이 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군중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마카베오 반란 때부터 유대인의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넣어 만들었는데, 종려나무는 외세나 권력에 의해 통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외세의 지배가 아닌 독립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군중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구원하소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24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환난 때 구원하시는 능력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선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로마가 전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도교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다시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은 일반적인 축복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군중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이들을 임명하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전체에 예언된 특별한 구원자가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선택된 을 의미하는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메시아가 그들을 모든 압제에서 구출하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군중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단지 일반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은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상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 듣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는 참으로 그가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군중들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외침으로 이것이 그들을 강조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후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렬로 이어지게 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성으로 입성하시기 몇 시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확실히 예수가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권이 오직 두 번만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셔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답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니엘의 외침은 선하고 합당하며 그의 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에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했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단순히 그분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서부터 온 무리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사람에게 매인 것을 풀기 위하여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까지 가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리했다면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이 메시아가 하실 일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짓누르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을까? 그분이 정치적, 사회적 억압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일 거야.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실 거야. 군중은 그런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종교와 믿음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충성에 대해 보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자, 그게 첫 번째 군중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이해력에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쉴새 없이 바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정말 정말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기력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며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차분하게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이미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저는 밤에 거실에서 그녀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 끝에 갑자기 그녀가 삶의 의미를 배우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브로디, 너 삶의 의미를 배웠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고 너무 바쁜 날이었고 나는 정말 피곤했지만 1시간 반이나 그녀와 삶과 죽음과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Elephant in the Room 시리즈를 마쳐서 그 질문을 잘 이뤄나갈 수 있었죠. 그건 정말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피곤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에 준비가 되었지 않았지만 제 친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그녀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족에게 그녀를 그분께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의도와 가르침을 오해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 앞에는 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실망하시거나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성장할 기회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의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바로잡아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또는 그분의 행동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고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오해 속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행위를 요한이 스가랴서에서 사용한 인용문과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리와 함께 예수님 찬양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은 바리새인들을 경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문제를 일으키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 더 나아가 신성모독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그분을 계속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충돌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하나이며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고 죄를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암살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가 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바로 그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가 다시 무덤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그들의 위대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했고 그분과 나사로가 둘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업적을 없애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기적을 마귀의 일, 원수의 능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대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대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원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가 돌아오면 우리는 그를 다시 죽일 것이다라고 적힌 셔츠를 본적 있습니다. 불경스럽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이지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통제와 능력과 선택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왕에게 복종하는 대신 우리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과 더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분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장된 말일 수 있지만 유황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를 매우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를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제가 앞서 언급한 제 친구는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이 헬라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와 헬라인 모두 답을 찾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역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진리를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죠. 그들은 자신들과 가장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했던 제자에게 갔습니다. 빌립은 유대 영토의 변두리에 가까운 이스라엘 북부의 한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와 가깝고 그의 이름은 또한 헬라이였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빌립과 같은 사람들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갔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인데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헬라인들이 원했던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지금 방금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예수님이 이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여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끝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었고 이번 주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분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힘과 능력과 위엄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가 이 구절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중이 몰려와 노래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강력한 정복 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왕은 힘세고 무서운 짐승인 군마를 타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이 머리 위에 높이 타고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합니다. 나귀는 이라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자주 화를 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자주 화를 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나에게 편리하게 긍정 양보 하나님의 양보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점검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검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기뻐하였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질병, 죽음,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질병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질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의 죽음이 우리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십니다. 농부가 밀을 심으면 땅에 묻힙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수십 배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땅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그분은 생명으로 가득 찬 무덤에서 나오실 것이며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이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한 임재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삶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다른 것은 그분보다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삶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밤과 낮 같은 아주 확실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해 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어떤 것을 가졌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럴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에 순종할 것입니까? 그 길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가족과 꿈을 그분의 능력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질병과 죽음과 압제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게 하지만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갈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바리새인, 제자들,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집착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는 가짜 예수님의 버전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진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아마 이 사실을 처음 들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혼자 왔던 친구와 함께 왔던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 군중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회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헬라인들이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부활절 주간에 그분을 따르십시오. 제 금요일과 성규모일과 부활절 예배에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자, 묵상 말씀을 함께 보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진짜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번 주에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의 진리를 그리고 주님을 더욱 더알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